폐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우선 제가 이 나라에서 태어난 영예를 누리지 못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태어난 외국인입니다. 종교는 아시다시피 기독교인이지요. 아버지는 중개사업으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셨고 모두 제게 유산으로 남기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모범삼아 그와 같은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수수 상인들이 자주 모이는 여관에 묵고 있을 때였습니다. 입구에 잠시 서 있었는데 웬 잘 차려입은 멋진 청년이 나귀를 타고 제게 다가와 인사를 건넨 뒤 참깨와 칠면조고기의 견본을 보여주며 시세를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견본들을 자세히 들여다본 뒤 부셸당 은 100디르헴의 가치가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말했습니다. 혹시 주변에 그 가격에 거래할 의향이 있는 상인이 있다면 저 멀리 보이는 승리의 문 앞에서 기다릴 테니 그쪽으로 오라 전해주십시오. 그러고는 제게 상품의 견본을 넘겨주며 10%의 커미션을 약속했습니다. 다행히도 많은 상인이 거래에 관심을 보였고 저는 이익에 대한 기대를 가득 안고 승리의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저를 기다리고 있던 청년 상인이 있었고 총 5천 디르헴어치의 상품을 팔았습니다. 청년이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몫은 500디르헴이군요. 나머지 4,500디르헴의 제 몫은 당장 주지 마시고 잠시만 맡아주십시오. 지금은 급히 처리할 일이 있어 마을을 떠나야 하니 일을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돈을 벌게 해준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배웅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돌아온 청년은 제게 맡긴 금액에 관해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물론이라 대답하며 돈을 돌려드리기에 앞서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할 수 있을지 물어보았으나 그는 당장 나귀에서 내릴 틈도 없다며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은 잠시 다른 일을 마무리하고 와서 찾아가겠다고 말하고는 다시 떠났습니다. 저는 청년이 그야말로 아주 잠시 후 돌아올 거로 생각했지만 그는 며칠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청년 상인이 저를 너무 지나치게 신뢰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큰 돈을 아무렇지 않게 맡겨두고 몇 달을 찾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라면 충분히 도망칠 만한 큰 액수이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한 달이 지나 나타난 청년은 여전히 나귀에 올라타 있었지만 전보다 더 멋지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청년을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에는 나귀에서 내려서 식사도 함께하고 돈도 찾아가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청년은 기분 좋은 표정과 편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잘 보관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돈이 다 떨어지면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그러고는 나귀의 엉덩이를 때린 뒤 사라졌습니다. 매번 다음 주쯤이면 볼 것 같이 말하는 것으로 봐서 이번에는 아마도 한동안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그의 돈을 최대한 활용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제 추측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청년 상인을 다시 만나기까지는 1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과 같이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났지만 무언가 전과는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에게 저의 집에서 함께 식사할 것을 권했고 그는 이번만큼은 사양할 수 없겠다며 수락했지만 너무 과한 대접은 부담스럽다며 간소하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시종들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식사를 준비하라 명령했고 그 사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저는 매우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청년이 왼손을 사용해 음식을 먹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건 종교와 출신 지역을 떠나 어디에서도 경멸의 시선을 받을 만한 태도였으므로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몹시 난감했습니다. 이 청년을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매우 예의 있는 모습만 보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 오른손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속으로 생각했죠.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소파에 앉아 후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역시 그는 왼손으로 음식을 잡았죠. 결국 참다 못한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선생님, 오른손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자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쉰 청년 상인은 지금까지 외투 안에 숨어있던 오른팔을 꺼냈고 오른손이 잘려나간 것을 확인한 저는 놀라움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청년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왼손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몹시 불쾌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게 다른 방법이 있었을지에 대한 판단은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오른손을 잃게 되었는지 물었고 그러자 그는 흐르는 눈물을 닦은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바그다드 출신입니다.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며 그 도시에서 지위와 재력 면에서 꽤 저명한 편에 속합니다. 저는 스스로 세상에 발을 내디딘 지 얼마 되지 않아 우연한 기회로 여행자 길드와 가까워졌고 특히 그랜드 카이로에 대한 그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여행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품기 시작했죠. 당시 아버지께서는 여행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슴 속에만 품은 꿈이었지만 돌아가신 뒤에는 제 삶의 주인으로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바그다드와 무솔에서 구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을 사는데 대부분의 유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꿈꾸던 나라로 출발했습니다. 카이로에 도착한 저는 메스루르라는 칸에 숙박했습니다. 낙타와 모든 짐을 창고에 맡기고 여행의 피로를 풀기 위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인들이 준비한 식사를 마친 후 주변의 성과, 모스크, 광장 등 가장 눈에 띄는 곳부터 구경에 나섰습니다. 다음날 저는 새 옷을 입고 노예들을 동원해 가장 훌륭한 상품만을 골라 체르케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세를 알아보기 위함이었죠. 제가 등장하자마자 소식을 들은 중개인과 경매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을 통해 시장 전체에 걸쳐서 제 상품의 견본들을 보여주었지만 모두가 운송비도 뽑지 못할 정도의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저를 몹시 화나게 했고 이런 제 모습을 지켜보던 경매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젊은이, 자네가 우리의 조언을 받아들인다면 손실 없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 걸세.